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까지 신약성경 211페이지에 있습니다. 13장 4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초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설교자로 섰습니다. 설교자로서 청중의 반응을 신경 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청중의 반응이 있으면 아무래도 이렇게 설교하다가 힘이 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청중의 반응이 없거나 아니면 없는 것을 넘어서 마치 물론 설교자의 인식일 수 있지만 청중이 거부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는 설교하다가 낙심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 교회 성인 예배 청중들은 다른 교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반응이 없기로 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거부하는 반응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청소년 아이들은 조금 다릅니다. 예배 중에 갑자기 불쑥불쑥 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예배 시간 내내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거나 딴짓을 하는 아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런 아이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그 아이들을 향해서 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혼을 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부탁은 하죠. 우리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까 부탁을 하지만 이렇게 세게 이렇게 강요하거나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진땀을 흘릴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큰 예배당이 아니라 조금 좁은 이렇게 교육관 같은 곳에서 또 바로 앞에서 눈앞에서 아이들이 갑자기 훅 일어나서 이렇게 나가거나 이렇게 딴짓을 하는 것을 보면은 이렇게 속으로 당황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다 갑자기 논리가 뚝 끊기기도 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조금 더 나가면 이제 그러면 안 되는데 사람인지라 속으로 아 제가 날 싫어하나 이 말을 왜 싫어하지 이런 식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설교가 끝이 나면 이렇게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지금 고등부를 맡고 있거든요. 최근에 저의 경험이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에서 한 설교학을 전공하시고 설교자로서 잘 알려진 목사님께서 청소년 설교에 관해서 이런 글을 올리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하신 말씀의 핵심인데 10대들을 상대로 설교를 해보면 거의 미칠 노릇입니다. 이런 글을 길게 이게 핵심 문장으로 해서 적어놓으셨는데 우리가 볼 땐 참 담대하고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인데도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았다, 격려받았다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볼 땐 참 설교를 잘하시는 분인데도 종종 수련의 강사로 청소년 설교를 섬길 기회가 있는데 그런 날이면은 아침부터 굉장히 큰 긴장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청소년들의 관심은 어떤 내용이나 그런 거에 있지 않고 오직 길이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짧게 할게 라고 아이들에게 말을 하고 나서 좀 이렇게 밀도 있게 그리고 재미있게 하려고 애를 쓴다라고 이런 그런 말씀을 하면서 자신의 경험담을 그 글에다가 올리셨는데, 저도 최근에 있었던 경험인데, 보통 제가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하는데도 한 30분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2부 시간에 레크레이션을 해야 돼서 평소보다 설교를 좀 짧게 이제 끝내기로 하고 설교 전에 아이들에게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오늘은 2부 시간에 행사가 있어서 설교를 짧게 할게. 이제 그렇게 광고를 했더니 이제 몇몇 아이들이 아싸! 뭐 이렇게 반응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짧게 하는 것을 아무래도 이렇게 좋아하죠. 근데 결국 그 목사님의 결론은 우리가 힘들어도 몸부림을 쳐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이제 마지막에 남기셨는데, 저는 이제 그 글을 보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고 또 격려를 받았고 또 많은 것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설교 도입부에서 제가 이제 본문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이 청중의 반응과 관련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바울 일행은 지금 1차 전도 여행 중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고 먼저 구브로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1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13장 13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배를 타고 내륙으로 들어갑니다. 내륙으로 들어가는데 이때 마가 요한은 떠나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버가에 상륙한 다음에 내륙 조금 더 깊숙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릅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특별히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는데,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에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죠. 유대인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란 두 그룹이 있는데, 여기서 말한 유대인인데 태생부터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란 이 그룹은 이방인이었다가 유대교로 개종을 했는데 할례는 행하지 않은 그 그룹을 보통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합니다. 이방인이었다가 유대교로 개종한 다음에 할례까지 행한 자들을 보통 개종자라고 하죠. 플라설라이트 개종자라고 하고 할례를 행하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가피어러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그룹 비슷하면서도 다른 이 그룹들을 향하여서 회당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즉 설교를 하는 거죠. 어떤 내용을 설교했는가, 그 내용이 15절부터 41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의 내용을 길게 설교를 했던 거죠. 이 내용을 다 전하고 난 후에 이제 회당을 나가려고 합니다. 바울 일행이 회당을 나가려고 하자 청중의 반응이 나오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13장 42절을 보겠습니다. 청중들의 반응입니다. 42절에 그들이 나갈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들은 바울 일행이죠. 그들이 나갈세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말씀을 듣고 나서 다음 안식일에 우리에게 한 번 더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43절에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유대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중에 많은 수가 바울과 바나바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배척할 것 같았던 그 유대인 그룹 상당수가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반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반응이 좋았으니 바울 일행은 기분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잘 이렇게 설교를 듣지 않았던 이제 청소년들이 뭔가 이렇게 귀 기울여 듣고 반응을 한다면 당연히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겠죠. 근데 그런 기분을 이들이 느끼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청중의 요청에 따라서 두 번째 안식일을 맞아서 두 번째 강론을 하러 회당에 들어갑니다. 44절입니다.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두 번째 안식일에는 비시디아 안디옥의 온 시민이 다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굉장한 반응을 보인 거죠. 하지만 이 굉장하고 대단한 반응을 시기한 그룹들이 나오는데 4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유대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반응한 그 모습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비방을 합니다. 그러자 46절에 46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반응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했기 때문에 먼저 너희에게 전한 건데 너희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이제 이방인에게 가겠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른 곳으로 가죠. 그러니까 반응이 좋았다가 그리고 무리의 선동이 있고 그런데 그러한 반응과 상관없이 그 속에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5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0절 그 이후에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유대인들이 유력자들을 선동합니다. 사실 이 선동이라는 것이 무섭잖아요. 작은 것도 더 커 보이게 만드는 게 선동인데 선동을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서 결국에는 그 도시에서 이들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러자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51절과 52절에 나옵니다. 51절과 52절을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렇게 쫓겨나는데 지금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이 반응이 이해가 되시나요? 솔직히 저는 이 본문을 보고 이 상황에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방인들과 일부 유대인들이 좋은 반응을 보인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무리를 선동해서 이렇게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반대와 거부의 반응을 듣고 기뻐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건데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이 늘상 있는데 긍정적인 반응이 9고 부정적인 반응이 1이라고 했을 때 보통 사람들이 느끼기에 부정적인 반응 1이 더 커 보이잖아요. 어떤 그래서 이제 네거티브 전략 같은 것도 많이 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아마 이 속에서 긍정적인 반응도 컸지만 그 무리의 선동이 이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을 텐데 이들은 왜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을까? 우리가 이 부분을 오늘도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도시는 이 사건이 일어난 도시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바울이 처음으로 이신 칭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믿음으로서만 의롭게 된다는 그 이신 칭의에 대해서 설교한 곳이고 그 결과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진 곳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은 꽤 큰 행정구역인데 이 갈라디아라는 큰 행정구역 안에는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라, 더베와 같은 도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라고 했을 때 그 교회는 한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 그 지역 안에 있는 여러 교회를 총칭해서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처음으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구성원 자체가 굉장히 다양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얼마든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훗날 결국에는 문제가 일어나서 그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죠. 어찌 보면 이 지역은 떠나기 애매한 조금 더 남아서 신경을 써야 되는 그리고 특별히 첫 열매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애착을 가지고 더 신경 써야 되는 그런 곳인데 바울과 바나바는 거부와 반대 속에 그 열매가 있었던 꽤나 큰 온 시민이 다 모였다고 하는 그 반응까지 있었던 그곳을 떠나는데 51절에 보면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5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그 대적자들을 향해서 발의 티끌을 떨어버렸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본다면 실제로 몸에 있는 먼지를 이렇게 털어버렸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좀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떨다라는 표현이 있고 이제 털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두 표현 다 가능한 표현인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털다라는 것은 간단하게 흔들어서 먼지를 털어내는 것이고 떨어낸다라는 것은 굉장히 세게 쳐서 떨어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티끌을 털어버렸다고 되어 있지 않고 떨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세게 쳐서 먼지를 이렇게 떨어버렸다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세게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 내용이 또 다른 본문에도 나오는데 그 본문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그리고 5절에서 15절 중간을 좀 건너뛰고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절과 그리고 5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열두 사도의 이름이 쭉 언급되고 나서 이제 5절에서 15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께서 전도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먼저 이스라엘에게 가라고 말씀을 하시죠. 가서 13절에 보면 거기서 그곳에 가서 먼저 평안을 빌고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가 빈, 여기서 빌었다라는 것은 빈 거죠.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지만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다시 돌아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14절 말씀해 보면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말을 듣지도 않거든 나가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13장의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겉으로 보면 거부하고 반대한 자들을 향해서 에이 이 나쁜 놈들 될 대로 되라 뭐 이런 식의 표현 같지만 사실은 그런 의미를 담은 표현이 아닙니다. 이 행동은 상대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저주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상대방이 안 받을 수 있고 안 믿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내가 해야 되는 책임은 뭐냐면 그 반응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평안을 비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그 반응과 상관없이 평안을 빌면 그 평안이 그냥 날아가는 예가 없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행동 안에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 따르면 상대가 말도 안 되는 반응을 보여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것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평안을 비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 행동에 대해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말이 그렇지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초반에 청소년 설교회관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끝나고 나면 이렇게 가끔은 조금 더 오버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갈수록 연수가 더해지면서 더 편해져야 되는데 갈수록 아마도 세대차가 더 나면서 더 그러는 것 같기도 한데 갈수록 더 익숙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제 방법론으로 찾는 것이 저는 노동부 아이들에게는 PPT 설교를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나름대로 이제 듣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고안해 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제가 제 스스로 느끼기에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오버해서 말하면 어쩔 때는 내 존재가 이렇게 거부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 애들은 그래도 조금 온순한 편이긴 해요. 온순한 편이긴 한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걸 보면 아,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제가 좀 더 예민한 걸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고민을 한참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참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으면서 간략하게 한번 일기를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짧은 문구를 제가 적은 문구를 한번 읽어드려볼게요. 결과에 상관없이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그렇게 역할을 다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다. 열매가 없어도 말이다. 말이 그렇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차라리 포기하고 도망가 버리는 게 낫다. 하지만 계속해서 씨를 뿌려야 한다. 반응 없는 10대들 앞에서 먼지를 떨어야 한다. 그것은 그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씨를 뿌리라는 것이다. 좀 더 이 내용을 다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다 읽어보진 않겠고요. 3절과 4절과 7절을 이렇게 띄엄띄엄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3페이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 그리고 4절 7절입니다. 제가 3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이자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근데 담임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디모데에게 순교 직전 말년에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시대적으로는 네로 황제의 대대적인 핍박기였고요. 그리고 바울은 현재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미에 보면 사도 바울은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넘어서 죽기 직전에 가장 어둡고 침침한 환경이 열악한 지하 감옥에 갇혀 있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게 되는 사형을 선고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본다면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디모데는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 눈물을 생각하여. 그러니까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통해 봤을 때 디모데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2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후메네오라는 인물은 디모데 전서 1장 20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 2장에도 나오지만 디모데 전서 1장에도 나오는 것으로 봤을 때 이 후메네오는 꽤 오랜 기간 이 에베소 교회와 디모데를 힘들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격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바로 앞에 대적자가 있고 그리고 연소함을 업신 여긴다라는 표현이 디모데 전서 4장 12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굉장히 나이가 어렸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디모데의 연소함을 업신 여기는 사람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디모데에서 방금 읽었던 본문에 따르면 계속해서 이 디모데는 눈물이 마르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계속 설교를 하고 목양을 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실 목회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본인의 상황은 지금 너무 가혹하고 힘이 드는데 그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설교단에 서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보면 자신이 위로받아야 될 상황일 수 있는데 또 위로를 하고 들어줘야 되고 물론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본인의 상황이 가혹한데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는 굉장히 이제 힘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마치 어쩔 때는 내가 연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서야 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디모데를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권면을 하는데 또 다른 권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0절에서 4장 2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0절에서 4장 2절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권면입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바울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지역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이 쫓겨났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한 번은 루스라 성에서는 돌에 맞아서 이 사람 죽었다라고 판단을 내릴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맞고 그런 핍박을 당했던 경험이 있던 자였습니다. 그 자가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어려움이 없을 수 없다. 그리고 4장 2절에 나온 것처럼 그러나 그 속에서 너가 할 일은 뭐냐면 그냥 너에게 맡겨진 것 결과와 상관없이 묵묵히 감당하면 된다. 그것으로 된다. 충분하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런 거죠. 대적자들도 없고 어찌 보면 디모데가 현실적으로 바라는 것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적자가 없고 모든 청중들이 다 이렇게 잘 반응하고 제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교육자가 이끄는 대로 잘 따라오고 설교도 잘 듣고 그렇게 문제없이 잘 따라오는 것 그게 마음 한켠에 늘 갖고 있는 마음이지만 사실은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 나오다가도 안 나오고 그런 것 때문에 늘 마음이 쓰이고 그래서 늘 항상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가슴 속에 돌멩이 하나를 얹고 사는 느낌입니다.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래서 주일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힘이 쫙 빠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늘 이제 그런 고민 가운데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본문을 통해서 봤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게 당연한 일이다. 그게 없이 평탄한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을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을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애써도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려움 그리고 상대의 변화되지 않음 때로는 반대자 그들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는 기쁨보다는 근심이 더 크죠. 그러나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3장 본문 말씀에 따르면 그 속에서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3장 52절에 기록되어 있었죠. 기쁨이 충만하니라. 그러니까 그것들은 기쁜 척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냥 추상적인 표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이 구절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특별히 즐거워한다라는 표현이 세 번 반복되는데 그 표현을 좀 염두에 두고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즐거워한다라는 표현이 무려 세 번이나 반복이 되는데 문맥으로 본다면 바울은 사단까지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5장 1절에 이제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받아서 너희는 즉 너희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화평을 누리는 특권을 얻었다라고 1절에서 말하죠. 더불어서 너희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2절과 3절에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방금 읽었던 11절에서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탄한 상황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도 이게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이 되죠.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3장 말씀에서 제자들이 기뻐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이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 그것이 그들의 신분이고 그들의 정체성이고 그들의 지위인데 그 예수 안에 있다라는 그 사실이 그들의 어려움을 상쇄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고 당장에 저를 예로 들자면 부서에서 아이들이 내가 원하는 반응을 해야 기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비참해질지라도 우리의 존재가 비참해질지라도 우리는 예수 때문에 우리의 지위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자다. 그것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실을 한 바울과 바나바는 그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박 목사님께서 쓰신 인생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교회가 많이 줄어들고 있죠. 뭐 중고등부가 없어지는 교회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고 교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교회가 사회적으로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가 줄어들고 사회의 비난을 받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더 큰 문제는 믿는 우리들에게 기쁨이 없다라는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하십니다. 그게 더 문제다. 믿는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라는 지적을 그 조그만 책자에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억지로 기뻐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존재이고 그 이유는 우리가 무언가를 가져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고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이 발에 티끌을 떨어버렸다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고 그 뒤는 이제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혹시나 그 뒤에 망해도 괜찮다라는 의미가 더불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그 뒤에 혹시나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넘겨서 로마서 11장 12절 말씀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2절입니다. 여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12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유대인. 유대인들은 택함 받았지만 불순종했잖아요. 그것을 넘어졌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을 가져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었을 때 우리는 제자들처럼 기꺼이 먼지를 떨어버리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먼지를 떠는 행위 안에는 모든 상황이 다 예수 안에 있음을 알고 하는 그런 행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졌을 때 결론적으로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냐면 바로 그 고백이 연결되는 11장 33절과 36절에 있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그 뒤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다. 11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좀 전에 읽었던 로마서 5장 말씀에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이 즐거워하다라는 이 표현은 다르게 번역하면 의기양양하다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워한다라는 것과 의기양양하다라고 같이 번역을 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세상적인 무언가를 누리고 얻어서 즐거워하거나 의기양양한 자가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속된 말로 쥐뿔도 없어도 우리는 의기양양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헨리 드러먼드라는 사람이 그의 책에서 이것을 아주 좀 고급한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위대한 비세속성이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위대한 비세속성이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위대한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이 표현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그 의기양양함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혹시나 고등부 아이들에게 뭔가를 못하고 또 설교에 죽을 쓴다 하더라도 저는 이 사실 때문에 의기양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잘해서 의기양양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 때문에 의기양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고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대학에 가고 그리고 사업이 잘 풀리고 그랬을 때 우리는 보통 기쁨을 누리잖아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나요? 떡도 나누고 감사원금도 내고 그러죠. 그런 기쁨을 무시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혹 그러지 않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 예수 때문에 누리는 기쁨 그리고 즐거움, 그 의기양양함, 그 기쁨과 의기양양함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누렸습니다. 그 기쁨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누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기쁨을 함께 나누고 확인하는 곳이 바로 교회죠. 세상과 다른 겁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이거 했어, 잘 됐어, 그것을 자랑하고 기뻐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감사하고 기쁨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만이 가질 수 있는 신자만이 가질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리고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의기양양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을지라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정체성, 이 지위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로 함께 모여서 그 기쁨 함께 나누며 격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